안녕하십니까. 대덕산에 와서 생활하니까 밥맛이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 그 비밀을 못 깨달으셨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전국의 어떤 식당 봐도 여기 식당 가장 요리를 잘합니다. 거짓말 같죠? 네, 거짓말 같던 참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거리가, 활동하는 거리가 뭐 많아요. 집에 있으면 늘 방 안에 누워있다가 나와서 밥 먹는데 여기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적어도 기본적으로 걸어다니는 거리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이 안 움직이던 몸을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많이 써요. 칼로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음식이 맛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최고의 요리사들이 최고의 요리를 해서 갖다 놓으니까 여러분이 배가 나오도록 음식을 드시죠.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4차쯤 되면은 여기 올라오신 분이 4차는 이제 실버 여러분 집에 가시면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여기 올라오셔서 한 주간 캠프를 해요. 수양이를 하는데 밥을 여러 먹는 밥보다 한 3배는 드셔요. 그래서 올여름에 제가 이제 이 실버 캠프 때 왔는데 첫날 저녁에 밥이 모자라가지고 혼났어요. 여유있게 많이 했는데도 하도 많이 잡숴가지고 밥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살면은 1년만 살면 굉장히 신령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 걸 다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마음을 토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새로운 세계, 하나님과의 어떤 교류가 되는 이 믿음의 세계를 배울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복된 날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사무엘하 9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장을 좀 찾으십시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죄송합니다. 9장 1절이죠.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며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로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가로되 므이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의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를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원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라.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을 공귀하라. 그러나 네 주인은 주인의 아들 므이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이요 종이 스물이라. 시바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이가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므이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므이보셋에게는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므이보셋의 종이 되니라. 므이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예,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시키면 아주 단순해요. 그 시킨 일을 예를 들어서 막 비가 와서 마당에 있는 곡식을 이제 말리려고 늘어놓은 곡식을 거두어드리라 그러면 거두어드리는데 그 다음 날도 비가 안 와도 거두드려요. 예, 생각이 없는 사람은. 왜냐하면 주인이 곡식을 마당에 있는 늘어놓은 걸 거두어서 자루에 담아 놓으라니까 비 오는 날도 그 곡식을 거두어 덮는 게 참 잘한 거지만 그 다음 날 날씨가 쨍쨍해가지고 햇빛이 막 내리쬐는데도 곡식을 딱 늘어놨는데 주인이 없을 때 그 사람은 다 끌어모아서 담아놔요. 왜 그랬냐? 주님 어제 곡식 다 끌어 담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왜 끌어 담아야 되는지를 왜 끌어 담으라 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제 시킨 걸 오늘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일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1년 후에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색이 그렇게 살아요. 자,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생활에 여유가 없고 어떤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뭘 하나를 사든지 먹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의향이면 같은 물건인데 어디가 싼지를 다 조사를 하고 그래서 같은 물건을 살 때도 싼 것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게 되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반대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사는 삶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해요.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삶을 보고 흥청망청 산다고 하죠. 생각 없이 살아요. 반대로 이제 정말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 시대에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들, 이제 그 50년 시대에 태어났어, 60년대, 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고령화가 되어 가지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아왔던 옛날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분들이 사는 걸 보면 젊은 사람들하고는 거의 비교가 안 되네. 이제 식사하고 나서 짬밥을 버린 데 가서 가만히 서서 보면 여기 앞에 있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음식들이 거의 입에 안 맞다 그러면 다 갖다 버려버립니다. 반대로 그 나이쯤 되신 분들은 음식이 입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아까워서 먹어요. 이런 말 하면 제가 여러분 젊은 친구들한테 환영을 못 받겠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좋아하라고 하셔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저는 음식을 먹을 때 한 번 더 들어 먹더라도 처음부터 음식을 많이 갖다 먹진 않아요. 음식을 남기는 게 그렇게 나는 음식을 남기는 게 그렇게 이게 못마땅해요. 저는 어릴 때 농사를 지으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농사를 지으면서 어릴 때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쌀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저는. 그래서 그 보리알 하나라도 떨어뜨려서 버리는 것을 그렇게 혼나가면서 컸기 때문에 좀 쉬운 말로 그릇에 붙어있는 것까지 혓바닥으로 핥아먹을 정도로 그렇게는 안 하지만 물을 부어서 그걸 다 씻어서 마실 정도로 그렇게 배고프게 컸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몸에 배에 있어가지고 누가 밥을 사준다고 식당에 가면 거기는 반찬을 다 먹고 나와야 돼. 아까웠어. 그래서 이제 배가 막 고생을 하죠. 이제 현 시대에서 자란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전혀 이제 모르고 사셨기 때문에 뭐 음식을 먹다가 남은 걸 버리는 게 아깝다, 그게 문제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살아왔던 틀에다가 딱 맞춰놓고 여러분을 이제 몰아넣으면 완전 독재겠죠, 그죠? 완전 공산당보다 더 심한 곳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서로 다른 데서 살아왔던 사람이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삐그덕삐그덕거리고 부딪히겠죠. 특히 여기 앞에 앉아 우리 계시는 해외 봉사를 가기 위해서 참 귀한 마음을 갖고 여기 올라와서 훈련을 받고 계시는데 부디 잘 받으셔서 전보다 아프리카로 가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제가 주로 가는 곳이 그쪽 동네예요. 올해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도는 갔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오기 전주에도 해외에서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전주도 아프리카 가서 두 주 있다가 왔고 지금도 아직도 시차가 해롱해롱해가지고 이 시간에 엄청 졸리는 시간이거든요. 조금 전까지, 지금은 이제 좀 이제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이제 밤에 이제 막 고양이처럼 돌아다닐 때가 돼요. 좋은 것은 여기 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막 힘들어도 이래저래 막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좋을 시간이 없어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 잠깐 누워서 한 10분 자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은 제정신이거든요. 헛소리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들으십시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쳐보셨죠? 한 번도 안 쳐보셨습니까? 쳐보셨어요? 시험만큼 쉬운 게 없죠? 시험이 어렵던가요? 아하, 왜 어렵게 살았을까? 쉬운 시험을. 시험 굉장히 쉬워요. 그 답을 골라 써면 돼요. 그죠? 아닌가요? 네, 맞잖아요. 문제 읽고 그 문제 거는 답을 골라 쓰면 돼요, 안 돼요? 그 골라 쓰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엄청 쉬워요, 시험은요. 그냥 문제가 원하는 답을 써주면 돼요. 그리고 아닌가요? 그 문제가 원하는 답을 모르고도 안 쓰면 돼. 굳이 뭐 모르고 쓸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내면 되지. 그러면 어려울 거 없겠죠. 그죠? 예.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왜 어렵죠? 문제의 답을 모르니까 어려워요. 그죠? 알면은 어려울 이유가 없지요. 알면은 그냥 쓰면 되지. 다 문제 답을 알게 되면은 그냥 쓰면 돼요. 몰라서 어려워요. 그죠? 예. 자, 세상의 시험을 쳐다보면은 재밌는 것이 굉장히 한국에서 내는 이 시험지가 어렵습니다. 특히 그 수능 시험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수능 시험 쳐보셨습니까?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치는 시험이 수능 시험 맞나요? 그 시험이 쉽던가 어렵던가요? 어려울 정도 엄청 어렵죠. 그죠? 엄청 어려워요. 왜 그래요? 못 가게 하려고 어렵게 내는 거예요. 다 보내줄 것 같으면 어렵게 낼 필요 있어 없어요. 문제 1번의 답은 2번이라고 딱 써놓고 골라 써라 하면 답 쓰는 어려워 쉬워요. 문제를 내놓고 1번의 정답은 2번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2번의 정답은 4번이다. 이래 답을 옆에다 써주면은 쓰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자 그런 시험은 누구나 칠 수 있겠죠? 아하, 자 오늘 밤에 잠이 덜 깼나 하고 그래. 그러지 말고 성경은 그만큼 쉬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그만큼 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여러분 수능 시험 공부하듯이 성경 봐버리면 베려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예. 네. 여기는 정답이 다 들어 있어요. 여기 안에. 자, 오늘 읽었던 성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자,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그가 왕이 되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 왕이 왕권을 잡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여기서 보니까 자,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다윗이죠. 요나단을 인하여 그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살아남아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자, 이게 안 어렵죠? 어려워 안 어려워요. 그러면 남아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이제 2절에 보니까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3절에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뭘 하겠다고 하나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문제가 뭐예요? 다윗 왕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 찾는 이유가 뭐예요?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때문에 이 남아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이제 찾는 왕의 당신의 뜻을 이야기해 줬죠. 그죠? 맞습니까?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제 시바가 말하기를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 있는데 절뚝발입니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럼 그 절뚝발이 그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서 시바 왕께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집에 있나이다. 자,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 보니까 오절에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있는 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그를 왕궁에 데리고 와서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뭘 했느냐. 이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째가 자, 네 조부의 사울의 밭을 다 준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한번 찾아드릴게요. 자, 7절에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이나 네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그 은총이 뭐냐?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모든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도로 주겠다 그랬고 너는 나와 함께 내 상에서 함께 먹을 것이다. 그리고 뒤에 내려가 보면 시바라는 이 친구를 원래 사울의 종이었는데 이 시바라는 이 친구를 다시 므비보셋의 종으로 보냅니다. 므비보셋을 섬기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첫째, 조부 사울의 할아버지 왕 사울 왕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너는 지금부터 나와 함께 이 왕궁에서 왕자 중 하나처럼 너가 내 상에서 먹고 산다. 세 번째, 그를 위해서 시바라는 종을 원래 사울의 종이었던 이 종을 다시 므비보셋 종으로 돌려줘요. 이 세 가지를 줍니다. 자, 이 므비보셋이 로드발 암밀의 집에 있을 때 왕의 부름을 받고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그럼 여기서 다윗이 다윗을 피하여 도망가서 로드발 암밀의 집에 숨어 있는 이 므비보셋을 찾아서 데려온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은총인지는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왔을 때 그 므비보셋을 보고 다윗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이야기를 조금 놔놓고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준 것이 있습니다. 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우리에게 준 건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건 우리 너무 잘 써요. 찾아드릴게요. 자, 신명기 29장 4절을 한번 펴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9장 4절을 한번, 예, 한번 찾아보십시오. 29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대로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다면 어떤 존재일까요? 자, 눈이 안 보여요. 귀가 안 들려요. 깨닫는 마음이 없다. 이게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해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맞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갈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해요. 왜 우리에게 그걸 안 줬을까요?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한번 받아들여 봅시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한번 받아들여 보면 예수님은 보는 눈을 갖고 계셔요. 예수님은 듣는 귀를 갖고 계셔요. 예수님은 깨닫는 마음을 갖고 계셔요. 그럼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분의 눈으로 내가 살게 되고 그분의 마음으로 내가 살게 되고 그분의 귀로 내가 듣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요.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해요. 예수님과 같은 걸 느껴요.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들어요. 자, 이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안 주고 당신이 들어와서 당신의 눈이 내 눈이 되어주고 싶고 당신의 귀가 내 귀가 되어서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그 예수로 살게 하려고. 그럼 이 므이보셋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왕권을 갖고 군림을 하고 살 때에 이 사울에게 쫓기고 쫓기고 쫓겨서 결국은 도망을 간 분이 이 다윗이에요. 다윗과 사울은 계속 원수지간이었죠. 그러면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사울이 왕이 되어서 죽는 날까지 허구한 날 틈만 있으면 다윗 죽이려고 막 쫓아가고 그랬던 사람이 사울 왕인데, 자,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므이보셋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잡히면 죽는다. 그래서 꼭꼭 숨으라 하고 이제 갔는데 어디로 갔냐?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오늘 보니까 뭐 저기 가운데 어느 골짜 같은데 그곳에 간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 숨었어요. 자, 이 므이보셋이 숨어있는 이곳이 뭐냐? 뜻이 목장이란 뜻입니다. 목장, 짐승이 사는 목장. 목장인데 어떤 목장이냐? 꼴이 없는 목장이란 뜻이에요. 자, 목장에는 반드시 꼴이 있어야 짐승이 살죠? 맞나요? 그럼 꼴이 없는 목장은 짐승이 죽어야 돼요. 살 수 없어요. 기껏 살려고 도망을 가서 이곳이 안전하다고 해서 정착한 곳이 죽음의 장소예요. 거기에 숨어있는 므이보셋을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를 그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 그를 이끌어서 왕궁으로 끌고 와요. 그래서 이 므이보셋이 그 부름을 받고 이끌어와서 왔는데 여기 첫째 무슨 말하는지 보세요. 자, 5절부터 읽고 내려갈게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이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가로되 므이보셋이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이나에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8절에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 여기 끌려왔던 므이보셋이 휘파람 불면서 왔을까요? 자, 여기 와 계시는 분들 중에서 구원을 받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수양이 좋아서 올라와 계시지만 그 이제 아들이나 딸이나 진짜 누구 가족들에 의해서 여기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혹 계실 거예요. 긴장 반, 불안 반. 쉼은 없어, 아직도. 그래서 되게 이제 막 그, 오만 걸 다 보고 살피겠죠? 제가 성남에 가서 사역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형제님이 자기 이제 직장에서 이제 이렇게 툭툭툭툭 한마디씩 던지면서 시간 날 때마다 대화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에 딱 끌려왔었어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그분을 좀 상담을 해 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내가 왜 나한테 교제하라고 하냐. 형제님이 하시면 되지. 목사님이 제가 상담하기는 조금 버거운데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분을 모시고 이 교회로 올 수 있느냐고 내가 물어봤어. 아, 올 수 있대요. 그래, 이제 왔는데 보니까 여자예요. 남자가 아니고 젊은 부인이에요. 그때 성남했을 때 이제 예배당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좀 거기서 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사는 그 위에 이제 사택을 같이 쓰고 있었는데 사택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옆에 이제 사람이 있고 교제를 시작을 했어요. 교제를 하다가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복음을 전해주면 제 생각이었습니다. 구원만 딸랑 받고 우리 교회를 안 놓을 것 같아. 내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그분을 제가 만났을 때 본인의 소개를 하는데 어릴 때 할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뭐 꼬맹이 때부터 나갔죠. 그리고 순복음 교회 신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도사로서 살다가 일하다가 용인에 와서 생활하면서 용인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용인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 교회에 다니면서 본인이 학생회를 인도를 하는데 학생회가 350명이래. 그때 성남교회가 100명이 안 됐거든. 성도가 다 끌어모아도. 그러면 남편은 뭐 그 교회의 성가대를 인도하는 대장이라고 하고 자기는 학생회를 인도하는 선생이라고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딱 들으니까 아유 저거는 야 복음 듣고 안 오겠다. 참 기가 막힌 아이디가 돌아갔죠. 네, 참 머리가 참 좋잖아요. 그래서 한참 교제를 하다가 약간 방향을 틀었어요. 확실하게 이 삶에 분리를 확실하게 해놓고 복음 전하자.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부터 교회를 딱 옮겨놓고 복음을 전하자. 멋지죠? 그 생각에 제가 이제 누가복음 2장을 딱 펴놓고 교제를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의 부모가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절기를 행하러 올라가요. 그 절기를 행하러 올라갈 때 보면 그때 자전거 타고 갔다 켰나? 네? 아니에요? 아, 성령자 타고 갔구나. 아닌가요? 거기에 이제 절기를 행하러 올라갈 때에 어떻게 갔다고 기록이 되냐면 전례를 쫓아갔다라고 기록돼서 전례. 그 다음에 절기를 다 마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이를 알지 못한 부모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어 아는 자와 친족들 가운데서 예수를 찾았는데 만나지 못하며 찾아서 올라왔는데 사흘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때 예수의 부모가 그 예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여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나와 네 아버지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머물러야 될 줄 모르셨나,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왜 근심함이 나를 찾았냐고 되물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 이 예수의 부모가 예수와 함께 12년을 살았다. 12년을 육체를 같이 함께 살았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밥을 먹는 습관이나 모든 삶은 것은 잘 알겠지만 왜 여기서 돌아갈 때에 예수님은 머물러 있었는데 물건도 아닌데 사람인데 함께 갈 때 없었는데 왜 그냥 생각을 믿고 갔을까? 그리고 가서 없는 걸 발견하고 되돌아왔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부모들이 떠나갈 때 언제 함께 간 적이 있느냐? 와서 보니까 처음 출발할 때부터 예수님은 함께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예수님은 이 부모들이 갈 때에 함께 간 적이 없어요. 출발할 때부터 없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읽고 그 질문을 지금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입을 열어요.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본인이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데 엄청 심각하게 듣고 가만 대답을 안 해요. 아이고야, 내가 너무 무리하게 대시했나. 그리고 이제 반성하는 김이 그 다음에 이러고 있는데 입을 열면서 저한테 목사님, 예, 아주 낮은 목소리 심각합니다. 저에게 3일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대답을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3일 동안 교제 안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3일만 시간을 여유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물었어요. 아니 왜 3일이 필요해요? 뭔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내 남편은 나와 함께 교회를 다니니까 이야기하면 들을 것 같고 아이들도 같이 다니니까 그냥 부모를 따로 올 것 같고 시어머니는 이야기하면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뭐 이야기 좀 하다 보면 뭐 하루만 충분히 시어머니는 제 뜻을 따라줄 것 같은데 시아버지는 그동안 한 번도 교회를 안 했다. 지난주 처음으로 교회를 입교를 했대요. 내가 이 이야기를 왜 들어야 되지 하고 듣고 있는데 그래서 시아버지에게는 한 3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사는 용인에서 이 성남으로 이사를 와야 안 됩니까? 아, 왜요? 그러세요. 뭐 이사할 일이 생겼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처음부터 아니다 했으니까 여기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안 와도 됩니다.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하던 그게 아니고 본인이 신앙이 할머니 따라갈 때부터 틀렸다고. 응? 그 선보은교 신학교 가짜라고. 그리고 그 용인교회 이름 나와버렸네. 응? 그 350명 그 헛방이라고. 그거는요 이미 다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복음을 줬는데 이분이 이틀을 교제하면서 첫날 교제를 받고 돌아가서 남편과 집에 갔는데 차를 타고 가는 시간이 한 30분 하면 가는 곳이 거리예요. 직장에서 아마 뭐 한 시간 반, 두 시간을 간 것 같아요. 가면서 이제 들었던 말을 그대로 이제 남편에게 교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구원받고 가면서 또 교제, 남편이 그래가지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 모친님을 모시고 새벽에 그 용인의 성당까지 왔더라니까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특색이 새벽 기도 잘 안 오잖아요. 그죠? 네. 잘 나옵니까? 네. 뭐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다 나오지만 집에 가면 뭐 죽으라고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그 성남교회가 네? 하칠 목사님이 간보되었으니 그분이 성남에서 그쪽 이사해 놓고 십몇 년 동안 제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이사로 그 자리에서 삐대가 장판이 다 낡아 떨어져 가지고 막 너덜너덜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앉고 있는 이런 의자 있었어요. 이 의자 아 의자고 들어오지네. 빨간 방석 있죠? 그 큰 방석. 그 자부동이라 그러죠. 그리고 강대상 뒤쪽에는 단상 하나 이거 하나 놔놓고 빨간 휘장 쭉 쳐놓고 그 안에 오만 잡동 다 집어넣어놓고 이게 이제 블룩 에베가 튀어나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와가지고 앉아서 말씀을 안 듣고 이러고 내 얼굴 한번 쳐다봤다가 옆을 한번 쳐다봤다가 내 얼굴 한번 쳐다봤다가 뒤에 있는 휘장 한번 이렇게 쳐다봤다가 내 얼굴 한번 쳐다봤다가 그리고 앉아있는 방석 한번 쳐다봤다가 내 얼굴 쳐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 다 갔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자매님이 우리 시어머니입니다 하면서 이제 교제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교제가 안 되지요. 그 큰 교회에 가서 좋은 의자에 앉아서 그 웅장한 건물에 앉아서 어? 학생들만 350명이니까 그런 큰 교회에 있다가 그냥 조만한 창고 같은 노을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막 장판 다 낡아가지고 그냥 막 이게 막 응? 내가 봐도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처님이 너무 거기 힘들었던가 봐요. 그리고 가셨는데 다시는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오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오시다가 모친 구원을 받고 그 집 아이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얼마 후에 영감님이 오셔서 연결교회를 나오시다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친님들이 구원받고 성남교회까지 오셨어요. 지금 그분이 이제 복음 앞에 참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칸타타 여러분 그 무대 굉장히 컸죠? 그 무대 제작하신 분이 그건 자매 남편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저하고는 이렇게 막 가깝게 지내는 편인데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처음에 왔을 때 그 모친 엄청 긴장하셨어요. 수야에 가면은 만나면 꼭 찾아와요. 어디서 보고 알고 저는 몰라도 모친 저 보이겠죠? 찾아와서 뭘 막 주문이 빡 넣어줘요. 꺼내보면 사탕이 이만큼 줘요. 사탕 먹으라고. 그렇게 막 불안해하시고 막 그러던 그 모친님이 구원을 받고 나서는 딱 정착을 하시더라고요. 자, 왜 그러냐. 이 므비보셋이 다윗 앞에 올 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왔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그런 막 걱정 반, 근심 반 이런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강주에 가면은 철을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 말고. 그 중에 지금 이제 정임 퇴임을 하신 분인데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던 분이 계셔요.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분이 저희들을 기곡 발표나 그 다음에 음악회스바 보도나 그 다음에 칸타타 이런데 행사 때 오셔가지고 한 번씩 오셔 이렇게 참석을 하시고 우리를 알게 됐어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특히 저희 교회 안에 있는 링컨 학교 학생들이 있어요. 이분이 얼마만큼 그 학생들을 좋아하느냐면 올 제가 연돈 다른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영암이라는 곳에서 그 영암군에서 주최하는 댄서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학교 쪽에는 이게 올라오고 공무원들이 오는데 그걸 받으시고 본인 학교의 학생들을 댄서 팀들이 댄스를 연습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보고 우리 링컨 학생들을 보고 이거 좀 가라고 우리에게 그걸 소스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링컨 학생들도 그 경연에 참석을 갔어요. 갔는데 많은 팀들이 왔었습니다. 일반 팀도 있고 학생들이 있고 와였는데 이제 제일 두 번째인가 우리 학생들이 출전을 했어요. 원래 이제 댄서 좀 할 줄 알고 잘하는 사람들은 뒤로 보내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근무하는 그 학교 학생들은 끝에서 세 번째인가 출전을 했고 우리 애들은 시작하자마자 첫 두 번째인가 출전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 교장 선생님은 당신 학생들은 다 버려버리고 네? 우리 학생들하고 막 다니면서 놀고 사진 찍고 막 그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열받겠죠, 그죠? 뭐 그러든가 말든가 막 그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발표를 하는데 뭐 장례상 그다음 무슨 상 쭉 주는데 이제 우리 링컨은 아무도 안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처음 했으니까 끝났다. 그러고 있는데 마지막에 대상을 받았어요.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 교장 선생님이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자기 애들 상 받들 가만히 앉았다가 우리 애들이 상 받으니까 막 그 교직원들 많이 와 있고 그런데 그 애들한테 어쩌라는 건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막 펄쩍펄쩍 뛰고 막 좋아가지고 막 꼭 당신 학생들처럼 그러고 사셔요. 그리고 이분이 장인 퇴임을 하기 전에 작년부터 이분이 그렇게 연결됐어요. 저하고 가까이 지냈던 분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 학교 생활을 그만두면 강주 은혜교회 가서 링컨 학교 교장할 거다. 우리는 시켜주지도 않아요. 기본이 이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은 이제 뭐 우리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고 막 다니셨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 큰지 압니까? 자네 말이야 그 강주 은혜 그 어떤 게인지 알고 그래? 뭐가 어땠어요? 그 교회 2단 중에 상위단이야. 잘 들으세요. 그러지 마. 큰일 나 하면서 신천지는 내일 아침에 오라 하는 데야. 신천지를 잡아먹는 데거든? 그래가지고, 막, 엄청, 이분이 이제 교육교육 쪽이 있으니까, 뭐 선배들, 동료들, 후배들 해가지고 막, 많은 사람이 막 그렇게 막,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이분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정색을 하면서, 아니, 듣자니 해도 너무합니다. 누가 그래요? 가보셨어요? 제가 할 소리 아닙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가보셨어요? 만나보셨어요? 저요. 3년을 만나고 3년을 지내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삶을 제가 다 압니다. 그러면서 막 대놓고 당신들이 존경하는 그 목사들 맨날 첫날 골프 치러 다니고 그 은혜교회 목사는 골프 치러 다닐 시간이 없어. 아프리카 가기 바빠가지고. 집에 없어! 그분이 막 열받아 막 그렇게 싸우시고.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가서 보고 이야기해. 나는 가서 보고, 만나보고, 들어보고, 그렇게 해. 그래서 갈락하는 거야. 내 앞에서 한 번만 더 그 소리 봐라. 우리가 할 소리 혼자 다 하고 다녀요. 그 이제 제가 이번에 만나서 좀 진지하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제 학교 생활도 그만뒀으니까 저와 함께 신앙을 합시다. 신앙을 합시다. 기회가 주어지면 저와 함께 아프리카도 좀 가시고, 예, 목사님,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았는데, 그 일만 제가 마무리되면, 제가 목사님 이야기 안 해도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도 많이 다녀보셨던 분이고, 천지교도 많이 다녀보셨던 분이에요. 이분에게 굉장히 많은 아픈 상처들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신을 많이 찾아서 헤매다 결론은 없다라고 각격비를 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서 이분이 굉장히 마음에 많은 매력을 느끼면서도 도전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분은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자, 처음에는 긴장을 하고 반신반의하면서 그 행사에 와서 이렇게 감망하며 앉아있던 분들이, 그렇게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한 분씩 저희하고 굉장히 가깝게 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냥 주어진 삶을 평범해서 살고 있는데 이 삶을 통해서 이분에게는 비추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이 현재 살고 있는 기성 속에 있는 수많은 성직자들이 살아가는 삶하고 목사님이 사는 삶이 너무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옥서 목사를 엄청 존경하셔요. 엄청 좋아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과 연결되신 분들이 이제 연결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나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 그분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성함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이분이 전라도 분인데, 이 경상도 쪽에 있는 분들이 정권을 잡고 일할 때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그분이 대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대사로 계실 때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있는 그 나라에 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에 그때 함께 공부했던 그 친구들이 지금 그 나라의 대통령이 돼 있고 장관이 돼 있고 그 요지에 다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대사를 그만두고 아들이 그 나라에 다시 아버지가 있던 곳에 대사로 가서 활동을 하다가, 전에 이제 그곳에 있다가 지금은 다른 데로 갔어요. 한국에서 유일하게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서 대사 일을 하는 분이 이분 한 번밖에 없어요. 나이가 86인데 지금도 골프 치세요. 엄청 힘이 좋으세요. 어느 날 그분을 저한테 그 교사 선생님 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가서 만났어요. 그 날 보고 뭐 하느냐 묻더라고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 목사 말고 하는 거 뭐 있어? 그래서 쭉 설명을 해줬죠. 우리 IRF 활동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해외에 봉사하는 친구들을 훈련시켜서 보내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다니면서 이런 일을 활동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한번 같이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아마 내년 2월달쯤 되면 잘하면 같이 그 아들이 대사로 있는 나라를, 그게 남아공인데 그쪽으로 아마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아요. 제가 아프리카 간다 하니까, 아, 그러면 목사님 저기 저 남아공 쪽으로 안 가요? 아, 그쪽으로 안 가고 에티오피아로 가면, 그걸로 한번 가면 내가 아들 보고 공항에 나가서 한번 목사님 한번 영접하러 갈 텐데,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들려달라고. 자, 그러면 이분들에게 이 교장 선생님 우리 선교회를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만난 사람마다. 그 이분들이 다니면서 보도 듣지도 않은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주변 있는 사람한테 우리 선교회를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집회할 때 저희들은 첫날 오전, 목요일 날 오전부터 집회를 했는데, 집회를 마치고 바로 오후 시간에 실업인들을 한번 모아서 집회는 오라고 하면 못 오는 분들, 올 수 없는 그 레벨에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저런 언론 쪽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한번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분들도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하고 이제 연결돼가지고 사귄 지가 벌써 3, 4년 되니까. 작년부터 그 일을 시작했어요. 작년에는 그걸 했는데, 저희 집에서 사택에서 모임을 했는데, 15명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들으셨어요. 그때 연결되셔가지고 지금 우리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한번 모시고 목사님 말씀을, 복음을 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밖에 장소를 빌렸는데, 그분들 격에 맞는 호텔에 장소를 빌려서 그 홀에서 말씀을 듣고서 음식을 먹는 준비를 했는데, 120명 가까이 될 거예요. 외부 사람이 오신 분들. 우리 식구들까지 뭐 한 150명, 70명 모였는데. 그분들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날 저녁부터 집회를 참석하신 분들이 여러 명이 오셨어요. 자.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우리 선교를 향하여 감망을 하고, 그 다음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막 가까이 못 오던 분들이 행사에 와서 행사를 지켜보고 만나고 메시지를 듣고 하면서 이분들이 그 마음을 다 풀고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5년을 내다보고 이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복음을 전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두고 계속 목사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요. 자, 이 모이보시시 끌려왔을 때 다윗이 첫 마디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서 무서워 말라.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해서 내가 반드시 네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그리고 이 모이보시시에게 다윗이 준 것은, 그 할아버지가 가셨던, 왕 때 가셨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 밭을 다 돌려주고 그를 왕궁에서 왕자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시바를 종으로 줬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으로 살다가 결국은 다 허비하고 살 길이 없어서 다시 그 나라 사람에게 붙어서 살려고 직장을 구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돼지를 치는 곳으로 보냈어. 돼지를 치고 있는데 아마 월급이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들어서 주림배를 채우려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주림배를 채우려는데 그거마저도 먹을 수 없어서 죽음 앞에 딱 도달할 때 이 친구가 뭘 발견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풍금도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걸 발견을 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인생을 살던 삶을 접어버리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를 품고 내려 하늘로 보소서 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상봉을 해요. 그때 이 아들이 첫 마디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고 내 하나로 보소서 받아달라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 알았다 그래 할게 그랬죠. 아버지는 그 소리에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 아들을 만나고 제일 먼저 아버지가 한 말은 그 아들에게 뭘 해줬습니까?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모르면 찾아드릴게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서 그 아들은 나를 품꾼으로 받아라 달라 할 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몰라요? 성경 안 보셨나요? 그럼 찾아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현재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필요한 얘기인데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을 펴보십시오.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21절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뭘요? 제일 좋은 옷을 뭐하라고요? 내어다가 뭐하라고요? 입혀라. 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두 번째 손에 뭐하라고요? 가락지를 끼우고 세 번째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세 가지예요.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세 번째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제일 좋은 옷. 밍크 코트? 응? 백화점에 가면 뭐 한 매덕 하는 밍크 코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일 좋은 옷입니까? 제일 좋은 옷이 뭐예요? 이 제일 좋은 옷은 이 아들에게 꼭 필요한 옷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의 옷을 말해요. 로마서 3장 24절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하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걸려 죄 속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이킨 자에게 그냥 은혜로 주는 것이 의롭다 하심이에요. 의의 옷이에요. 예수님이 십자의 죽음으로 이루었던 의의 옷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로마서 8장 34절에도 33절이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 나오네요. 아까도 나왔었나요? 이왕 띄워주는 거 로마서 3장 24절도 한번 더 띄워주십시오. 예.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뭘 했냐, 성품이 어떻냐, 행실이 어떻냐 어떤 것도 묻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대 쓴 것에 대해서 많은 마음이 눌려있고 그래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은 일컬음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나쁜 놈이다, 틀렸다, 안된 놈이라고 마음을 갖고 있는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 아들에게 제일 먼저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왜 그랬냐? 뒤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잃었다가 얻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마음에는 아들이 떠날 때 이미 마음에는 죽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가장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 두 번째, 그에게 뭘 하랬습니까? 가락지를 끼워라. 그걸 뭘 말합니까? 상속자를 말합니다. 아버지의 것을 다 유업을 받아서 대를 잇는 정표예요. 상속자. 세 번째, 뭘 하라 그랬습니까? 발에 신을 심기고. 그건 뭘 말합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을 옮겼다 했습니다. 어디에? 다시는 죄가 있고 다시는 생각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새로운 세계로 옮겨버리는 삶을 말합니다. 분리되는 삶. 세상과 상관없는 세계로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발을 신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마지막에 송아지를 잡아라. 맞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2, 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뭐 하자고요? 즐기자. 왜 먹고 즐겨야 되느냐?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웠다. 자, 아버지 마음에 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뭐 하자고요? 뭐 하자고요? 아들 심판하자? 예, 살진 송아지를 잡고 뭐 하자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먹고 괴로워하자? 즐기자. 자, 뭐 하자고요? 먹고 뭐 하자고요? 즐기자. 자, 한번 해봅시다. 뭐 하자고요? 다시요. 먹고. 먹고. 예, 신앙은 먹고 즐기는 거예요. 어허. 지금 아버지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요? 먹고 즐기자고 그러잖아요. 맞죠? 예, 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물어보고. 그거 아닌데? 새벽부터 잡아 돌리는데? 자, 뭐 하자고요? 먹고 즐기는 거예요. 뭘 먹고 뭘 즐겨요? 자, 송아지를 잡고 먹고 즐기자. 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내가 얻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손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그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고 먹고 즐기자. 뭐 이보셋을 왕궁에 데려온 다윗 왕은 그를 보고 너는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자. 내 아들처럼 내 상에서 항상 여기서 살아. 여기서 먹어. 나와 함께. 그리고 네 조부의 사월의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줄게. 그리고 네 종으로 씨발을 줄게. 그렇지만 너는 여기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사는 거야. 내 왕자 중 하나처럼. 그럼 다윗은 므이보셋을 아들로 받았어요. 왕자로 받았어요.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야. 그래서 나와 함께 이 왕궁이 네 것이고 여기를 네가 누리고 먹고 즐기고 이 삶을 사는 거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삽니까? 너무 힘들지요? 고달프지요? 아, 안 그래? 즐거워요? 신앙은 뭐 하는 거라고요? 먹고 즐기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뭘 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에서 다윗은 므이보셋에게 시바를 종을 줬고 조부 사울의 모든 밭을 되돌려줬고 나와 함께 이 왕궁에서 내 상에서 먹고 살 수 있는 특혜를 줬고 아들로 받아줬고 도로원 둘째 아들에선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혔고 가락지를 끼워줬고 그의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 잡고 먹고 즐겼습니다. 제일 좋은 의의 옷을 줬고 그 다음에 그에게 아버지 아들을 대를 이어서 일할 수 있는 상속자 권한을 줬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을 신겨줬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육신을 따라 생각을 따라 살던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앞으로 돌아온 나에게 뭘 줬나요? 뭘 줬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자, 성경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들어온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주셨고 거룩하게 된 우리들을 온전케 하셨다라고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맞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나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죄를 해결해 주셨다. 다시는 므이보셋이 다윗을 피하여서 도망가고 숨을 필요가 없는 다윗과 함께 왕궁에서 그와 다윗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상에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처럼 둘째 아들 다시는 자기 허랑방탕 살았던 그 삶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이 그에게 모든 걸 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잡혀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났던 우리 인간들이 돌아왔을 때 뭘 줬습니까? 여기에 둘째 아들이 살찐 송아지를 잡고 먹고 즐기기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손에 가락지를 끼고 상속자를 대를 이어받기 위해서 뭘 한 게 있습니까? 돌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자기 생각을 믿을 때는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 살고 그래 살던 그 삶이 틀렸구나. 아, 내 생각은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이 생각을 따른 결과가 내가 불행하고 저주구나. 그 생각에서 틀린 걸 깨닫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모든 걸 줘버렸습니다. 그가 그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가락지를 끼기 위해서 그가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므이보셋이 다윗의 왕궁에 와서 다윗과 함께 해서 상에서 먹고 아들로 살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도망간 것밖에 없어요. 피한 것밖에 없고 숨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오락할 때 온 것밖에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살았던 26년의 세월 참 많은 모질고 나쁜 일만 했어요. 그런 저는 그냥 희진아 교회 가자. 나와 함께 교회 가자. 그 말에 끌려서 간 것밖에 없어요. 거기 가서 끌려갔는데 지금 이성교회가 나한테 목사로 안수해주고 이성교회 나한테 일할 수도 이런 권한을 줬고 이 옷은 전부 다 여기서 쓴 옷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 의롭다, 죄 없다, 거룩하다. 너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게. 너하고 싸우는 자 내가 싸워줄게. 내가 허무하게 만들게. 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도 나하고 싸우면 못 이겨요.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나를 잡고 있는 하나님은 그걸 당신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다 주었던 것처럼 다윗 왕이 그 이끌려온 므비보셋을 위해서 다 줘버렸던 것처럼 생각에 끌려가 사단에 끌려가서 죄악 속에 살던 여러분과 내가 거기서 틀린 걸 깨닫고 말씀 앞으로 돌아온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어렵담을 주셨고 거룩함을 주셨고 온전하다 주셨고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다시는 무수한의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고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준다는 겁니다. 그 뭐가 문제입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다 주셨어요. 우리를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걸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입으라고. 내가 한 짓은 다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날려버렸던 그런 못된 인생인데 돌아온 나에게 아버지가 내게 준 것은 제일 좋은 의의 옷을 입히시고 그것도 하나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단 말이에요. 약속의 증표, 대를 잇는 반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틀린 걸 발견하고 돌아가면 이것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주려고 다윗은 므비보셋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걸 주려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 천국의 문을 닫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을 돌이키고 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이 이루신 모든 의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생각의 세계 거기 틀린 걸 발견하고 마음을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이 십자에 이루셨던 모든 의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 앞으로 여러 마음을 돌이키시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즐거워하셨던 것처럼 숨어있는 므비보셋을 왕궁으로 끌어들이는 걸 그렇게 원했던 다윗처럼 생각에 숨어있고 형편에 빠져있는 여러분과 우리를 돌아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안에 돌아가서 그 은혜를 입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버리고 생각을 따라 오늘도 죄악된 삶을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이었는데 이런 인생의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털린 걸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이끌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후 수호약이 삼성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발견하고 내가 거짓되고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사단에 속아있는 내 자신을 발견케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떠나 있는 우리 자신들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복을 입을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